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18장 앞에부터 이제 왔던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배경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앞에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에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결국 22절에 예수께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갖고 집으로 근심하며 가버렸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그래서 지난번에 26절에 듣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27절까지 읽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막 겪어서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복음서에 굉장히 유명한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에 안 되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얘기로 보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였다는 말의 가장 특별한 예가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 독일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천재에 있는데 이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끝없이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모르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이란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도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최전방으로 다니면서 온 죽음의 그런 뭡니까? 사선을 하면서 그가 쓴 전쟁 일기 같은 것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런 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가 전장에서 지었던 책이란 게 이제 논리학, 철학, 농고라고 아주 작은 책인데 매우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내가 내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면 1915년 이분이 이제 그 군대에 있다가 있으면서 그 동네에 작은 시골의 서점에 딱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톨스토이가 지은 요약 복음서란 복음서를 요약한 톨스토이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드린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요약 복음서를 이제 그분이 그 서점에서 발견했는데 이 책을 보면 그 서점에서 유일하게 있는 책이었다. 아무 작은 책이니까 전쟁터에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그 책을 우연히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그 요약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복음서를 막 읽으면서 드디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책을 닳도록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복음서 그대로입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보면 내가 어느 날 그 복음서에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 완전하거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딱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해야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오스트리아의 큰 철강 왕이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고 그리고 만약 이게 돌아갔다가 나에게 한 푼이라도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공증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술가들,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대부분 주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평생 형빈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아주 이제 그 천재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영국의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옛날에는 대학생들을 적었고 교수는 더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표가 나도록 옷도 입고 그랬습니다. 제 어릴 때가 젊을 때 보면 대학생들이 배지를 다 걸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사각모도 쓰고 했죠. 그런데 교수가 대학에 그 케임브리지라는 것은 뭐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그 대학의 교수로서 있을 때 자기는 모든 옷들은 안 입는다. 그리고 언제나 복장, 뭐 교수가 있는 모자나 슈트나 타이나 뭐 이런 저는 한 번도 입은 적 본 적 없고 끝없이 간소하게 검소하게 덜 떨어진 옷을 살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느 거지가 온 줄 알고 그 교수를 이제나 박대한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겁니다. 아, 내가 볼 때 내가 삶의 의미, 생명이 무엇이냐 알기 위해서는 내가 요약 복음서를 읽어보니 복음서의 예수야말로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지 그대로 실천한 사람으로 저는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원했을까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는 그렇게 했고 마지막까지 그는 오두막 지급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다 한다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허투루 듣고 아 그거 뭐 옛날에 하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의 목사가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단 말이죠. 뭐 우리 한국에 뭐 암흑암흑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매몰찬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 그거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의 28절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가 버린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여고보 요한들로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버려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하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부자도 아니고 진짜 뭐 별것도 없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이 얘기를 자기의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것은 아 이건 단지 부자들에게만 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러한 물질의 욕망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아,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가난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했다는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단지 일부의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단지 부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서 이제 부자 가난한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걸 버려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연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얼마나 밀집하게 연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거 말씀 이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린 사람은 자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즉 이러한 것들을 버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받는 하나님의 상. 두 번째는 내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막아보면 100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돌려 여러 배로, 때로는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버렸는데 여러 배를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100배가 되면 100배의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100배나 돌려주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29절에 아내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으면 아내를 며칠 준단 말입니까? 한번 웃기는 얘기예요. 아내를 며칠 주죠? 여러 명을 준다? 야, 이게 뭐가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싶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렵지 않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한데 그러면 부자를 만들어서 천국 못 들어가게 하겠나? 우리는 이런 쳇바퀴 얘기를 계속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에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또 부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인가? 사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순복음주의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게 하죠. 사람들이 듣기는 좋겠지만 이 성경은 다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특별히 아내를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죠. 이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 여기 보면 아버지, 부모가 여러 배가 되고 여러 사람이 되고 집과 자녀를 버린 자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잃고 저런 외로움에서 시달리고 부모에게서도 혹은 자녀에게서 버림받을 그런 일들이 끝없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버린 그런 것들을 배나 많은 충만한 형제와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그런 벗들과 형제들을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벗들을 만나게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0 앞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엮이고 또 외로움을 지고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얘가 너의 어머니라. 그 말은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 이것은 혈연과 관계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그는 기적을 말하면서 기적에 관하여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보다 더 행복한 가족이 없도록 이 땅에 만드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에 넘치는 가족이 없도록 주님 이루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것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새로운, 더 놀라운 은총을 주셨던 것이죠. 1850년대에 천주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일찍 들어왔죠. 이건 제가 그 흑산이란 이 김문희 씨의 그 소설에 보면 본 것 같습니다. 내기세가 인용 이렇게 되었습니다. 1850년 천주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후 좌후 모든 교우 일삼아 화목하세.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형제 여기 오니 무수하다. 세속에 적던 친구 여기 오니 허다하고 세속에 드문 물건 여기 오니 무진하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제 천주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적약용부터 시작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글들은 뭐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박해 속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노래는 전후 좌우 살펴보니 모든 교우 일삼아 화목하고 있고 새 속에 없던 친구가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새 속에 없던 형제가 여기 오니 무수하고 새 속에 적던 친구가 여기 오니 허다하고 새 속에 드문 물건이 여기 오니 무진하다.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3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 아닙니다. 모두 다 차별이 있고 뭐 성차별부터 시작해서 노예와 주인의 차별,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 그리고 이방인과 뭐 선택받은 차별들이 가득한데 복음이란 것이 모두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것을 잃고 저것이 손해나고 저것이 외로워지고 이런 곳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세에서 그것을 능히 능가하는 친구와 형제와 부모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위해 버린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얘기를, 즉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자리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아름답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 자랑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옷 잘 입었다, 이거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이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뭐 똑똑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안고 함께 모인 사람이 새로운 형제 자매로, 부모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축복의 언어지만 또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아,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이건 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세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원이란 것은 지극히 끝없이 이어지던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생명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며 자기의 것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꽤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좋은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군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이룬 그 풍요로운 모습, 얼마나 풍성한 은총이 담겨 있는가.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삶과 기쁨을 누리는데 이런 재산은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황금을 경멸하면서 눈물로 쟁취한 것이었다. 제가 이 본문이 제일 멋진 본문입니다. 이런 영원한 하늘에서 이룬 풍요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유배지 있던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황금을 경멸하면서 눈물로 쟁취한 것이었다. 오늘 성경 그겁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중요한 생명입니다. 영생에 대한 의식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현재 이 땅, 지금 이것만을 보고 이것만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이 현재를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를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한 날이 다른 날에게 말하네. 나의 생은 떠나라. 위대한 영혼을 향해 오 아름다운 영혼이여. 그대의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을 길들여 주오. 내 고향은 시간 속에 있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풍성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부르던 찬송 62장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한 다음에 하루 생각하고 이웃 생각한 다음에 사제를 읽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가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땀 흘려 살아간 사람이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 가질 성품이죠.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오늘 현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생명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믿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이 긴 세 번에 걸쳐 한 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진정한 생명이 늘 그를 사랑하며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좋은 뜻,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약속과 그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십시오.